샬롬. 편안하십니까? 편안하지 못한 분들 많을 거예요. 왜? 몸이 아파서 편안하지 못하고 가족 가운데 고통당하는 이들이 있어서 편안하지 못하고 오늘 우리 서울교회가 편안하지 못하고 나라가 편안하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샬롬을 외치는 이유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의 초청을 받으셨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초대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초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아름다운 찬양하는 소리, 이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평안에 초청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이건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종소리 부대, 우리 찬양대. 저는 목회하면서 이제 설교를 하기 전에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 자리에서 서서 성가대원들을 쳐다봅니다. 끝날 때까지 쳐다봅니다. 그러니까 성가대원 가운데 아주 저하고 친한 어느 권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그거 그러고 서 있으니까 무서워서 찬양하기가 어려워요. 그래. 아니야. 그게 아니야. 내가 찬양대 서 있는 거는 찬양이 나의 설교의 서론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예. 찬양은 왜 설교 전에 합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찬양을 영광스럽게 잘 불러야 제 설교가 아름답고 은혜롭고 복되게 흘러간다고 말이에요. 찬양대가 죽으면 내 설교 죽는 거예요. 오늘 영광의 찬양 형통하리로다. 우리의 신앙이 오늘 우리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형통함을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소망입니다. 형통이 뭐가 형통입니까? 만사형통? 만사형통은 없어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셔도 만사형통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서울교회가 만사형통합니까? 아니지요. 오늘 남은 자의 신앙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작년 3월 달에도 이 자리에 와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왔는데 1년 반 만에 와서 다시 섰습니다. 제가 이 목사님이 설교 부탁을 하시길래 참 망설였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무슨 말로 뭐 여러분 고사하고 우선 이 목사님에게 어떻게 위로를 할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니까 제가 이 목사님하고는 오랜 동안 총회에서도 같이 일했고 또 개인적으로 목회에 대한 연구도 같이 했고 제가 서울교회 이 시골 교육자들 교육하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거기 와서 강의도 했고 그래서 참 그랬는데 그때는 참 잘 나갔는데 그래서 따르는 목사도 많았고 교회도 많이 부흥됐고 제가 오늘 물어봤어요. 제일 서울교회 많이 모일 때 얼마나 모였습니까? 그랬더니 만 명은 안 됐고 한 7, 8천 명 모였을까 그래요. 그런데 작년에 제가 와서도 봤어요. 그 7, 8천 명 가운데 얼마가 남았느냐고. 제가 3부를 설교했습니다, 작년에. 오늘도 3부 하라고 하게 돼 있는데, 저는 교회 앉아서, 이렇게 보면서 교인 숫자를 대략, 제가 수학을 잘하기 때문에 교인 숫자를 눈짐작으로 그냥 딱 셉니다. 작년에 1,500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정말 내 가슴이 뭐 이 목사님 이종일 목사님은 더 하겠지만은 제 가슴이 막 찡해요. 제가 서울교회 올 때마다 이 목사님 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대접도 받고 그랬는데 그 방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 또 좋은 걸로 대접을 받았어요. 근데 작년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조그만 방에 그래서 내가 오늘 물어봤어요. 이게 무엇에 쓰던 방이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예배 테이프 여기 와서 사가고 뭐 책들도 좀 두고 그러는 방이에요. 근데 거기 앉아서 이 목사님하고 오늘 단둘이 아침을 먹었는데 너무너무 내가 외로운 거예요. 예. 그러니 이 목사님은 어떻겠습니까? 이 목사님이 저더러 죄송합니다. 그래요. 나한테 죄송한 게 아니죠. 주님께 죄송한 거예요. 예. 남은 자.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 남은 자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 중에는 찌끄러기도 있습니다. 찌끄러기가 남는 거예요. 예. 어떤 남은 자들은 자연적으로 남은 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남은 자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사람이 있어요. 네. 세상이 홍수로 심판을 받을 때 노아의 여덟 식구가 남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사람들이에요. 그때 세계 인구가 얼마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에 의인이라 그랬습니다. 남겨진 사람이 남은 사람이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남겨두셨다고 하면은 그것은 그루터기입니다. 나무가 큰 나무가 가지가 잘리고 밑둥이 잘려 나가면서 수십 차례 잘려 나가고 남은 것이 그루터기 아닙니까? 그루터기는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그루터기는 뿌리에 생명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열매가 맺혀집니다. 이것이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본문에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천 명을 먹이셨고 몇 광주리가 남았어요? 열두 광주리가 남았잖아요. 그런데 그때 5천 명이라고 그랬지만은 그 5천 명이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남자 어른만 5천 명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이 사람 계산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자와 어린아이는 사람 수에 들어가지도 못해. 그런데 5천 명이다. 그리고 열두 광주가 남았다. 그렇게 많은 사람, 만 명이 넘었을 거예요. 예. 그렇게 많은 사람 가운데 다 흩어져서 가버려 말았어요. 왜?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게 없다 이거예요. 예수님 말씀 이해하기가 곤란하다 이거예요. 그게 남은 자예요. 기도원의 군대가 몇 명 남았지요? 300명입니다. 처음에 적군과 싸울 군인 모집을 했어요. 그랬더니 만 명 이상 왔습니다. 유대인 남자 만 명 이상이 군인으로 나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야 이거 너무 숫자가 많아. 네. 그래서 기도원이 선포합니다. 전쟁터에 나가면 죽을런지도 모른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려워서 두려움이 있어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다 돌아가라. 그러니까요 뭐 그냥 돌아가는 이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건 뭐 절반 이상이 가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 기도원이 걱정 이 숫자 가지고서 적군이 14만 5천 명인데 어떻게 싸우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네. 야 이것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을 뽑아라. 냇가에 내려가서 물을 마시게 해라. 거기서 어떻게 물을 마시는지 내려가 무릎을 꿇고 개처럼 핥아먹는 사람은 다 돌려보내. 이렇게 손으로 퍼서 마시는 사람은 그 사람만 뽑아라. 그 사람 뽑으니까 300명밖에 안 남은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창이 있거나 방패가 있거나 하지 못했어요. 무기라는 게 뭐냐? 항아리 요만한 거 하나, 그리고 횃불, 불 켤 수 있는 횃불, 이것뿐이었어요. 하나님, 이 사람 데리고 나가서 전쟁하랍니까? 해라! 내가 이기게 해주마. 내가 사령관이다. 나가서 14만 5천 명을 다 때려 죽인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저희끼리 싸워서 죽었어요, 다. 남은 자 300명이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하신 이유는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나와 같이 있을 사람이 필요하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고독하셨으면 나와 함께 있을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뭐 지혜로운 사람, 뭐 돈 많은 사람, 이 공부 많이 한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아니라 가장 낮은 사람 가운데 나와 같이 해줄 사람 뽑은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얼마나 외로워서 나와 같이 있을 사람을 선택했을까요? 예수님의 고독은요, 이게 아주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광야에 나가서 혼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는데 먹을 것도 없어. 먹지도 못해. 그 광야에서 물도 없었을 거예요. 4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예. 이게 예수님의 복음 전파하시기 전 40일 금식 기도입니다. 고독과 싸우는 거예요. 나 혼자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아버지 아니십니까? 나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이 고독을 복음을 전파하시기 전 이미 아주 큰 고독을 체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 다른 사람들 다 떠날 때 제자들, 너희도 가려느냐? 너무너무 고독하시니까. 그때 제자들이 다행히도 영생의 말씀이 계신데 우리가 누구로 가겠습니까?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서 위로를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종인 목사님이 얼마나 고독하신지 아십니까? 군중 속의 고독이란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고독을 느끼십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화를 했지만은 예수님은 고독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고독하신 거예요. 왜? 저것들이, 저 군중이 나를 다 떠날 사람이다. 그 고독이에요. 성경에서 이런 고독을 가장 크게 느낀 사람이 누굽니까? 욥입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입니다. 너무너무 훌륭한 인격자요, 신앙인이요, 또한 많은 것을 베푼 사람입니다. 그런데 친구도 떠나고 10남매가 다 죽고 마지막에는 아내가 당신이 하나님한테 벌받는 거니까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그러면서 아내마저 떠났어요. 근데다가 몸에 병이 탁 들었어요. 죽을런지도 몰라요. 그때 느끼는 욥의 고독감, 이 인생의 최고의 고독입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고독하겠습니까? 욥기를 읽어보면요, 욥이 하나님께 항의를 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자기 생일을 저주했어요. 내가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어야 됩니다. 왜 태어나서 이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까? 왜 나를 창조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와 같은 땀방울을 흘리면서 기도하시지 않았어요? 그때 이 고독입니다. 이보다 더한 고독입니다. 나 이 십자가 지고 싶지 않아요. 왜 나보고 십자가에서 죽으라고 그래요? 예? 내가 왜 이 고통을 당해야 돼요? 나 십자가 좀 안 지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러고서는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예수님에 대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인류의 죄를 위해서 너는 죽어야 된다고.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너무 섭섭했어요, 예수님은. 예? 십자가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도 나를 버리십니까? 예수님의 고독. 덴마크의 유실론적 실존주의자 제렌 키르케고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철학과를 졸업한 사람이 아니고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철학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고독을 체험했습니다. 그 고독이 무엇이냐면은 덴마크는 루터교, 전부 루터교 국교입니다. 그런데 그 교역자들이 교회가 너무 부패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립니다. 그래서 이 길케고르는 신학교를 졸업했지만 나는 목사 안 된다. 그리고서는 교회를 향해서 그냥 화살을 쏘는 거예요. 너희가 이러고도 하나님의 종이냐? 그러고서 때려부시는 거예요. 여러분. 길케고르는 형님이, 그 형님이 루터교의 주교였습니다. 형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야, 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너 목사가 돼서 교회 목회해. 그래서 사실 길케고르는 그 목사가 돼서 시골교회라도 내가 목회해야 할까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는 고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는 고독의 달란트를 주셨습니까? 왜 고독의 달란트를 주십니까?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고독은 내 친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고독이 나의 달란트이므로 나는 죽는 날까지 이 고독 속에서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겠습니다. 이것이 길케고르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요, 그 형이 무덤에 나무 팻말 하나 안 심어줬어요. 그래서 그 무덤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이런 고독 속에서 하나님께 막 부르짖은 거예요. 고독이 뭡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다 떠나고 나 혼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한마디 더 해요. 내가 우교 싸움을 당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고독한 거는 혼자 있어서 고독한 거 참, 그 뭐 정말 내가 나를 스스로 절제, 나를 스스로 이 컨트롤 하면은 가능할지도 몰라요. 이게 우교 싸움을 당해서요. 모두가 나를 죽이려고 그러고, 모두가 나를 비난하고, 모두가 나를 재판하려고 하고, 이럴 때 느끼는 그 고독은요, 이건 이루 형용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습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해서 죽이지 않았습니까? 이 우교싸움을 당해서, 우교싸움을 당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이때 이 고독하고 우교싸움을 당한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여처럼 나 왜 목사 만들었습니까? 나 왜 장로 만들었습니까? 왜 나를 권사로 세웠습니까? 나를 왜 찬양대원으로 세웠습니까? 이러고 항의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서울교회 다녔습니까? 정말 서울교회가 부흥되고 발전하니까 좋아서 다니기 시작했는데 왜 나를 이렇게 고독하게 만드십니까? 서울교회가 왜 이렇게 고독하게 됐습니까? 왜 이렇게 우교싸움을 당합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원망 다음에 나오는 기도, 이게 진짜 기도예요.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세요. 그게 임마누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의 이사야서에 나온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인과 함께 계시다고 하는 그 이름이었습니다. 예수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절망적인 데서 주님이 나를 함께 해주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게 우리의 마지막의 기도입니다. 예. 어느 노 목사님이,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마지막에 그 은퇴하시고 참 목회 성공자라고 많은 분들이 이제 존경하고, 나도 저 목사님처럼 믿음을 가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인터뷰하던 분이, 그분도 목사였는데, 좀 젊은 분이죠. 물었어요. 목사님, 이제 인생의 마지막 길에 섰는데, 은퇴하시고, 연세가 많으니까 하나님께, 주님께 기도하신다면은 무슨 기도를 하실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얼굴이 심각해지더니,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는 기도밖에 없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병자를 고칠 때 딱 병자를 만나서 첫 느낌이 뭔지 아세요? 이거 아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께 은혜를 받아요. 예수님이 병자를 만났을 때 첫 first impression. 야, 불쌍하다. 불쌍하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오셔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잉크 목사님이 정말 훌륭한 신앙인이었다고 하는 것을 그 마지막 한마디에서 나타났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무 고독한 가운데 주님을 따르는 것.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하는 것이 뭐예요? 너희가 마지막까지 내 제자는 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는 남은 사람입니다. 네. 의인은 남은 사람입니다. 노아의 여덟 식구 남겨두신 것은 그 의인이거든요. 의인 열 명이 없어서 소돔 고모라가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 신학자에게 물었어요. 그때 소돔 고모라에 사람이 얼마나 살았나요? 사람이 얼마나 살았는데 의인 열 명이 없었습니까?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신학자가 구약 신학자가 답변을 말이 정확한 거는 모른다. 그러나 대략 추산하기로는 3천 명 정도 있었다고 생각한다. 3천 명 가운데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3천 명이 다 무엇에 타 죽었어요? 불에 타 죽었어요. 그리고 몇 식구가 살아나왔어요? 네 식구예요. 그런데 네 식구 중에서도 나오다가 그 마누라가 뒤돌아보고 소부기둥이 되어버렸어요. 그 세 명, 의인이 세 명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예. 남은 자는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남은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고통을 극복한 사람입니다. 고독을 이겨낸 사람입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 제가 오늘 제목을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제목을 주세요. 제목을 줘야 설교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은 자의 신앙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남은 자의 신앙이 뭡니까, 여러분? 남은 자는 이렇게 저렇게 남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남은 자에게 신앙이 있어야 돼. 그래야 진짜 남은 자라 이 말입니다. 뿌리가 남아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에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습니다. 남은 자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나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영어 성경에는 greatest라고 그랬습니다. 가장 큰 것은 믿음보다 크고 소망보다 큰 것이 사랑이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계명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십계명은 열 가지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내가 제일이라고 올라서려고 그러지 마라. 내가 너희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라. 제가 오늘 서울교회 성도들에게 드리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은 남은 자의 신앙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만일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 다 없어지고 말아요. 예? 그렇습니까? 사실이에요. 예? 예수님의 열두 제자가 승천한 다음에도 살아남은 것은 서로 사랑했기 때문에, 서로 사랑했기 때문에 살아남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주신 하나의 계명, 서로 사랑하라예요. 사도 바울이 사랑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네? 사랑의 노래를 불렀는데, 사랑은 그 다음에 뭐예요? 오래 참고. 그 다음에 몇 가지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예?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데 그 속절 가운데 사랑이 몇 가지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사랑의 질이 다 달라요. 예? 그 15가지가 나옵니다. 15가지가 나오는데 제가 그것을 이 사랑이 왜 이렇게 여러 가지냐? 그래서 검토를 했습니다. 성경 공부를 저 혼자 앉아서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 다음에 내려가다가 무슨 말이 나오냐면은 모든 것을 참으며 예? 모든 것을 참으며 마지막에 견디는 이라 그랬어요. 사랑이 내용 가운데 제일 많은 부분 차지하는 것이 인내력이에요. 제가 목사 안수 받고 부목사가 됐을 때 제가 모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예, 연세대학교 교수하셨던 백리현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참 정말 목사예요. 제가 목사가 안수받고도 이렇게 몇 년 모시는데 부목사로 야 어떻게 저런 목사가 있냐.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이제 저분은 화도 안 내고 참 인자한 분이에요. 설교하시다가 이런 말을 해요. 나 부부싸움 안 할 것 같지요? 부부싸움 많이 합니다. 그런데 네. 부부싸움을 참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목구멍까지 욕이 그냥 자기 아내 보고 말이에요. 욕이 그냥 올라오는데 그 욕이 이 창자에서부터 이게 올라온대요. 올라와서 그냥 목구멍이 딱 이제 터지기 전에 딱 누르는 거. 그러면 부부싸움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인내력이에요. 참는 거예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여러분 다 외우십니까? 전 다 못 외워요. 그러나 첫 번째하고 마지막은 외워요.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이지요. 예. 마지막이 뭔지 아세요? 예? 절제예요. 아, 성공부 많이 하신 분이야. 절제가 뭐가 절제예요? 이 종이 한 장 아끼는 게 절제지요. 예? 그 사실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밥 먹다가, 밥그릇에 밥풀이 몇 개 묻은 걸 그냥 쓰저를 놨어요. 그랬더니, 저희 할아버지가, 장로님이신데, 얘야, 그 밥을 다 먹어야 돼. 그래서, 배부른데요? 그랬더니, 그거 먹는다고 더 배부러지진 않지만은, 그걸 왜 먹어야 되냐 하면은, 그 밥풀 하나가 농부의 땀 한 방울이야. 이게 절제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절제를 저는 교육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가운데 마지막 절제는 절제가 아니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요. 제가 헬라 원어도 뭐 잘 못하지만은 찾아보니까 그런 절제가 아니에요. 물건 아끼는 절제가 아니에요. 영어 번역에 이렇게 나옵니다. Self-control. 네? Self-control. 이것을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할 수 있어요? 자제예요. Self-control. 나를 억어할 수 있는, 나를 컨트롤하는, 이게 절제예요. 네. 그러니까 인내력이 뭐냐? 인내력은 자기를 절제하는 사람만이 인내할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처합니까?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죠. 제가 설교 길게 하는 사람 아닌데 오늘 좀 길어졌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어야 되겠어요. 예수님의 계명이 하나라고 그랬죠. 제가 목사 안수를 27살에 받았는데 목사 고시를 볼 거 아니에요. 목사 고시를 보는데 이 필기시험은 다 마치고 마지막 관문이 뭐냐면 면접이에요. 이 고시위원들 가운데 면접을 나오는데 제가 딱 방에 들어가니까 그때는 목사 안수 받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지금처럼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면접관은 세 분이 앉았더라고요. 세 분이 이렇게. 그리고 나는 혼자 받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 세 분이 둘러 앉았는데 그 가운데 내가 앉을 의자가 딱 있는 거예요. 거기 앉고 나니까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이거 다리가 덜덜덜 떨리고요. 여기 저 직장 합격하기 위해서 면접 보신 분들 있겠지만은 그 대선배들 앞에 말이죠. 이거 뭐 목사 되겠다고 들어가 앉았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분이요, 번갈아가면서 그냥 총 쏘듯이, 따발총 쏘듯이 그냥 질문을 해대는데, 아, 근데 제가 좀 똑똑을 해냈나 봐요. 묻는 대로 그냥 다 쪽에서 다 대답했어요. 예. 그러니까 제일 나이 많으신 아주 제가 나중에 들었는데, 아주 호남에서 아주 목회 성공하신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래요. 그분이 하도 대답을 잘하니까 그랬는지 싱긋이 웃으시더니 내가 질문 하나 할게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랬더니 목회 성공의 비결이 뭔지 아나? 그래요. 그만 딱 맥혀버렸어요. 아니 지금 목사 고시를 하는 사람이 목회 성공의 비결을 어떻게 압니까? 예? 내 노하우가 뭐냐 이거예요. 예. 그래서 대답 못하고 가만히 있다가 변명 아닌 대답을 했습니다. 변명적인 대답을. 제가 아직 목회를 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렇지. 그러면 내가 그 비결을 가르쳐줄게. 뭐 자신 있게 그래요. 내가 비결을 가르쳐줄게. 이대로 하면 목회 성공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귀가 쫑긋해가지고서 들었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성공할 거야. 내 신학 공부할 때 이런 말 한 번도 들어본 일 없습니다. 네. 목회 잘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목회학 공부했거든요. 예? 대선배 교수님한테 목회학 공부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말씀이 한 번도 없었어요. 야, 이거다. 그 이후 43년 제가 목회했습니다. 처음에는 교목으로 10년, 그 다음에 30여 년 동안 교회 목회를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이후 한 번도 하루도 그 말씀을 잊어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요. 나를 치고 치고 쳐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아가페로 사랑합니다. 이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행동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나를 먼저 사랑하고 예수님보다 내 가족을 먼저 사랑하고 예수님보다 내 교회 장로님들을 먼저 사랑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제가 목회 은퇴하고 회개의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목회하면서 잘못한 것 이런 것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기도 항목을 쓰면서 쫙 썼어요. 내가 회개할 게 몇 가지로 되냐 쫙 썼더니요 133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133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제목 지우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지우면서 회개하고 133가지 다 회개했어요. 그런데 병이 딱 걸렸어요. 그 몇 년 후에 그 회개기도 다 했는데 그런데 저희 교회 내과 장로님이 있어서 그한테 이거 왜 이러냐 해서 했더니 사흘 동안 뭐 밤잠을 안 자고 전혀 조사하더니 뭐 간암에도 뭐예요. AB형, ABC형이 있대요. 그거 다 검사해도 그거 아닙니다. 그런데 목사님 큰 병원에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 그 뭐 제가 젊은 장로였어요. 그래? 왜 큰 병원에 가래? 분명히 목사님이 아픈 건 사실인데 저로서는 발견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큰 병원에 가서 이 기계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 그러자. 어느 병원에 갈까? 그랬더니 목사님 다니시는 데 있습니까? 그러냐. 나는 다니는 데 없지만은 내 아내가 다니는 서울 분당에 서울대학병원이 있다 할 때, 그럼 거기 가세요. 자기 검사한 자료를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고 갔죠. 저녁이 돼서 갔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없대요. 전부 의사가 지금 담당으로 들어가서 의사가 없대. 특진을 요청했지요. 그 특진할 의사도 없대. 그래서 이 큰 병원이 그렇게 하면 되냐? 그랬더니 잠깐 기다리세요. 그랬더니 접수받는 그 직원이 여기저기 전화하더니 예, 한 분 계신데 그리 들어가세요. 그래서 들어갔어요. 딱 만났는데 여자 의사더라고요. 뭐 여자 의사가 뭘 나를 진단하겠다고. 근데 60 정도 되신 분이에요. 저 보더니 그 검사한 거 다 보더니 뭐예요? 그 저 촬영하는 거 뭐지요? 에? MRI 말고 그걸 찍자 그래. 찍으라고. 그 찍으니까요 그 자리에서 나오더라고요. 그 찍은 필름이. 저 보더니 간암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아이고 이게. 그럼 위험이라는 게 뭐요? 그랬더니 간 농양이라는 거예요. 지금 입원하세요. 그 저녁에 입원했죠. 침대 이 환자복 입고 침대 딱 엎드리니까 눈물이 그냥 확 쏟아지는 거예요. 주님, 내가 잘 회개했는데 왜 나를 이렇게 병 침대에 누이십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요, 저는요 해방교회 23년 목회했거든요. 감기 걸려서 설교 못한 날이 하루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몰랐는데 은퇴하고 나니까 장로님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아파서 주일날 설교 못하신 날이 하루도 없습니다. 그렇게 건강한 사람이었어요. 병원에 입원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딱 그렇게 되니까 왜 이렇습니까? 항의한 거예요, 하나님께. 나 죄를 다 회개했는데. 그랬더니 들려오는 음성이 딱 있어요. 너 교만해. 너는 교만한 사람이야. 거기에 133가지가 다 거기에 포함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왜 교만합니까? 내가 보는 대로 너는 교만해. 그래서 제가 9일 동안 입원했었는데 회개했어요. 내가 다 죄를 내가 끄집어냈었는데 내가 모르는 죄, 이것이 교만이었다면 참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그리고 회개를 했어요. 그랬더니 9일째 되니까 그 의사가 저에게 이렇게 저희 장로님들이 몇 분이 와서 그 밖에서 만나고 있는데 뛰어오시더니 암이 아닙니다. 그러고서 퇴원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여러분, 예수님의 부탁이 한마디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오늘 서울교회의 남은 자의 신앙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남은 자들끼리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다 없어지고 말아요. 여러분, 이종일 목사님 사랑하세요. 이종일 목사님 위로했어요. 그러면 이종일 목사님도 여러분을 지금 기도하시면서 위로하시려고 너무너무 애를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오늘 은혜로 받으시길 바랍니다.